민수기 1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은 뭔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은 우리 삶과 어떤 별개의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우리 삶의 이치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 가운데, 더 나은 위치 가운데 이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 이 신앙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의 복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이렇게 받고 오후에는 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이렇게 갔었는데 결혼하고 장례는 어떤 정반대의 어떤 그런 예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혼식에 제가 이제 주례를 쓰게 되면서 장로님도 이제 주례 선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 한 군데를 마치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결혼식 한 군데만 이렇게 가고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면 그냥 형식이죠. 그냥 결혼식 올렸다는 형식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를 들을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주례사를 뭘로 주례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례사에 관심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혹시 결혼식장을 가면서 아 이번에 주례가 누군데 주례사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신랑 신부에 가 있습니까? 뭐 신랑 신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제가 요즘 어느 결혼식장에 이제 세상에 사는 결혼식장에 가봤더니만 결혼식장을 안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피로연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에 스크린으로 결혼식장을 중계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앉아있는 걸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냥 결혼식에 갔었다는 이름 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이제 뭐 줄에 이제 관심이 있겠어요, 보면. 신랑 신부에 관심이 있고, 결혼식에 관심이 있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공통 주제로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주례사를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하나 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여간, 거기 참석한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뭔가 남을 수 있는 주례사를 이렇게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제 주례사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뭔가 부족해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탐욕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다른 이제 이방 무리들이 있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만나가 시들해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만나 외에는 없어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약하고 힘이 없었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압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몸의 영양소에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희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볕을 싫어하죠? 햇볕을 피하죠, 그죠?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햇볕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햇볕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햇볕을 안 보면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나.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들은 일광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 몸에 뭐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류의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또 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인간의 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일 권장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규명해 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 안에 이미 모든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또 모든 성분을 이 만나 안에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데 이들의 마음에서 탐욕을 품으니까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과 이제 이 마인드를 접목을 해보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마인드는 이 성경 속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모든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신앙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과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좀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게 되었는데 제가 일부러 꼭 저를 한번 만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양궁 선수인데 몸이 아파서 이제는 이 운동을 좀 이제 쉬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이 학생한테 좀 신앙 교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꼭 이제 들렸다 가라고 하니까 내려가기 전에 그 어머니와 같이 이제 들렸다 이렇게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여학생을 이래 보면서 이 학생은 양궁이 좋아서 이 양궁에 이제 모든 걸 속고 이제 살아온 여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의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양궁 선수층은 두껍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데 물론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죠 보면은. 그럼 이 여학생은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체육 특기로 들어와서 양궁 선수 생활을 하는데 병이, 뭐, 원인 모를 병이 이렇게 생겼는데, 쓰러지고, 뭔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딱히 뭔가 어디 뭐 이제 병이 있어서, 무슨 병이라고 변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속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쉬러 이제, 몸도 치료하고 이제 쉬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병세가 호전되면 다시 선수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체육학과 일반 학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여학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그 병인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그 이제 심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강박감과 이걸 이제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은 엄청난 이제 집중력과 그 다음 엄청난 이제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이제 양궁 선수들이 왜 이제 세계 최강이냐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자 선수들이 이 집중력이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냥 실력만 쌓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뭐 개인전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단체전에 나가서 자기가 쏘는 이 화살 하나에 따라서 자기 팀이 지금 우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결승에 나가느냐 탈락을 하느냐 이게 이 자기 화살 한 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여학생을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부분은 가장 좋은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해서 마음이 딱 강해져서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면 참 너무 좋은데 아, 이 여학생이 운동을 하느라고 신앙을 소홀히 한 거예요. 오래전에 복음만 들었지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운동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운동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양궁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필요한 이 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없고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안에서는 너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학생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정말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태권도 선수들이 있는데, 네팔에. 거기에 우리 단기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이제 국가대표 팀을 지도를 해준 거예요. 뭐,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그 나라는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하나 따는 게 꿈인데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사는 태권도 전문 뭐 그런 사범도 아니고 오래전에 이제 태권도 했던 그게 있는데 그래도 그 나라는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어떤 뭐 코치나 이런 걸 구할 그게 없는데 우리 단기 선교사가 가서 다른 것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전해줄 수 있었는 거예요. 태권도 실력을 뭐 향상시킨다는 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었고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줬는데 이 선수들이 마음에 딱 담대함을 딱 갖고 나서 실제 시합에 나가서 120%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평소 실력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완전 영웅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 모든 세계에 가보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어떤 마음의 세계를 가졌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가서 유로아트라고 이제 클래식 음악 이제 음악 캠프를 하는 그런 장로님이 이제 독일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교수라도 어떤 교수는 한번 연주에 나가서 천만을 받는 교수가 있고 어떤 교수는 그냥 공짜로 나가서 연주하고 오는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한 주간씩 이제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교수들하고 이제 먹고 자고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지만은 무대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떠는 분들이 있대요, 보면. 교수라고 해가지고 다 담대하게 나가서 무대에 가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대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떨고 자기 실력을 잘 발휘 못하고 그런 교수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의 삶은 겉으로는 무대에 서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지만은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대요. 삶이 엉망이라기보다는 삶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음악의 세계에서도 가보면 처음에는 실력만 갖추면 되는 줄 알지만 나중에 가보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결정짓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자, 오늘도 이제 한 형제하고 아침에 상담을 이래 해주면서 이 형제도 이제 음악을 하는 형제인데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 형제를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독일에 이제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가려면은 웬만한 실력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겠습니까, 보면. 그래도 실력이 되니까, 그 과정을 밟으러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형제가 신앙을 배웠더라면,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본인 마음에, 야, 이게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걸 알고, 이걸 틈틈이 배웠더라면 얼마나 복되었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영재도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고 이제 통과가 돼야 입학을 할수 있는데 예전에 독일에 유학을 간 그라샤스 합창단 있었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합격이 됐다. 왜냐? 자, 이들은 실력은 안 되는데 합격이 됐던 게 뭐냐면은 보통 연주자들이 이제 교수님 앞에 가서 연주를 할때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실력만 50% 발휘한다든지, 왜? 다른 사람 앞에 연주하면 음이 약간 틀어져도 반음이 아니라 반의 반음이라 약간만 틀어지고 이런 거 모르지만은 교수님은 다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보면.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연주하려면은 이제 뭐 일반인은 모르지만은 자기도 알고 교수님도 아니까 그 앞에서 이제 연주하려면 너무너무 떨릴 거 아니에요. 학생들 대부분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합창단 소속 이제 연주자들은 수천 명 앞에서 연주하고 또 수천 명 앞에서 이제 독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또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교수가 보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독일에 가서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교수들도 무대에 가면 뜨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그라샤스 합창단이 실력은 부족한데 합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담대하게 자기 실력 120%를 발휘하며 연주하는 걸 봤을 때, 야, 교수가 틀림없이 그 교수는 무대에 가면 뜨는 교수였겠더라고요. 왜? 자기 지금 평생을 해도 지금 이걸 못 떨쳐버리고 있는데, 아, 이 어린 학생들은 그걸 딱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할 때, 아, 실력이야. 연습하면 되고, 배우면 되고, 저거는 교수 자기도 평생을 저걸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진 건데, 가지고 있으니까 합격시켜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합격시켜 주겠죠. 근데 이번에 유학을 가는 형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본인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 평소 연주할 때는 괜찮은데 막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한대요. 신앙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걸 지금 음악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뭔 모르고 사람들은 실력만 갖추면 되는 줄 알지만 문제는 실력 갖추면 뭐예요? 그걸 발휘할 줄 모르는데. 그걸 못 나타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고,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고 해서, 그럼 갈 때, 마인드 교육 그 강의한 CD를 꼭 가져가라. 그거라도 들어라, 가서. 아쉬운 건, 이 신앙을 배우면 자기가 어차피 이 음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걸 다 나타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자, 양궁 선수가 활을 잘 쏴야지. 아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연습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시간 연습 더 하는 것보다 신앙을 배웠더라면,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배우고 강한 마음을 갖고 담대해졌더라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는 형제도 신앙을 배워서 그 마음에 자신의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면, 믿음을 배웠더라면,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세계인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실력만 갖추면 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뭔가 일이 잘 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마음의 세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조그마한 장사를 할 때는 재치만 있으면 되고 수단이 좋으면 되겠지만은, 회사가 점점 커져가고 사업이 커져가려면은 분명한 그런 기업인의 철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하고 이제 신앙의 세계하고 연결해서 가보면, 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부모 자식 간에나 또 아니면 부부 간에나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분야로 가든 모든 부분에 가장 필요한 건 신앙인데, 야, 이 신앙은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에서 무시되어졌을 때 결국에 가면은 신앙이 안 돼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신앙이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고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또 기반을 갖추는 게, 사회 기반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게 신앙입니다. 왜냐, 이 신앙이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기반이 안 된 가운데 결혼을 했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이 잘 지어졌지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늘 바가지를 끌다가 어느 날 막 물을 그냥 막 하수대에 뒤집어 씌우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난 후에 비가 오는 법 하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살다 보면 천둥 번개가 치든가요 안 치든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죠?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기반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양궁선수 여학생한테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양궁선수로서의 계속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그 학생 마음에는 간절하게 있는데, 몸이 안 좋으면 하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죠. 지도자의 길을 가든 양궁선수로서의 길을 가든 중요한 건 그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마인드가 형성되어지려면은 이제 이 신앙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세계가 가장 좋은 마인드인데, 이 학생이 신앙을 조금만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신앙 안에서 신앙을 배워가면서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선수들을 보면 남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궁이라고 불리는 여자 양궁 선수가 있었는데, 김순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국제대회 뭐 이제 올림픽 수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화를 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활 시위를 떠난 화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이 아주 참 의미 깊은 말이라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활 시위를 떠난 활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 활, 이제 화살에 줄을 활 시위라고 부르는데 그 시위를 딱 떠났다면은 더 이상 그걸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빗맞아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위쪽에 맞아도 내릴 수 없고 아래쪽에만 위로 올릴 수 없고 이미 활 시위를 떠난 것은 그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난 날에 매여가지고 이미 활 시위를 떠나버렸는데 지난 날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어제에 매여서 오늘을 그르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난 과거 때문에 어제의 일 때문에 오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 날에 맺힌 그 한 때문에 새로운 한 날을 계속해서 그르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한 날을 어떻게 복되게 살 거냐. 하루하루 오늘 내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라 지난 날에 매여서 수많은 날들을 그르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양궁 선수도 그런 원칙을 하나 이제 딱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앞에 화살을 아무리 잘못 쏘아도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떨쳐버리고 지금 쏘아야 할 새로운 화살 한 발을 이제 집중해서 쏟는 거죠. 간단한 이치 같지만은 그게 양궁 선수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지난날에 대해서 내가 지난날 어떤 육신적이었던 사람이든지 내가 지난날 어떤 모양이었든지 지난날의 나를 떨쳐버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이끌려진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내가 어제 영적이었던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느냐. 사실 신앙은 매일 하루하루를 양궁 선수가 한 발 한 발 화살을 새롭게 쏘듯이 우리 인생도 늘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 한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냐? 여러분, 그 선수가 그런 원칙을 하나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삶에 적용했을 때 그 선수는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려면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건 구원받기 이전의 것이 지나갔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오늘 하루 그 말씀은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제의 것은 지난 것이고 오늘 새롭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뜻 앞에 이끌려질 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만 가지 문제 가운데 얽혀있고 여러분 삶이 다 망쳐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 말씀 앞에 한 번, 두 번 마음이 이끌려보면 어느덧 이 말씀이 여러분을 너무 복된 위치 가운데 이끌어놓은 걸 볼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어느 날 즉흥적으로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큰 뜻과 계획을 갖고 이제 그 큰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이제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는 그게, 그 자체가 거기 가면 뭔가 큰 복이 기다리고 있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에 이제는 그 계획에 들어가고 그 계획이 시행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가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아브라함 생애를 이끌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믿음을 8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때 아들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들 낳게 안 하는 거예요. 80세가 돼도 아들 낳게 안 하는 거예요. 90세가 돼도 안 되고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뜻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는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또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늙을 때까지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위치,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치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려가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마자 아들을 주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갔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자, 그래서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복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마자 아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이 위치 가운데서 아들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어야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그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17절에 나오는 믿음, 18절에 나오는 믿음, 19절에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을 또한 나타내고 싶었고 이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죠. 그 스스로는 절대 이런 일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길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길을 가고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에 그려놓은 그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놓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주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그려가는 이제 마지막 그림의 퍼즐 조각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떤 삶을 주고 싶었냐면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받는 이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을 쭉 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와보니까 결국에 보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 받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신앙을 따라 와보니까 그가 바라는 그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고 신앙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신앙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있더라는 근데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하고 쭉 가보니까 범사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비는 거예요. 뭔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양궁 선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이 양궁이라는 것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안정된 자세에서 안정되게 활을 쏠 수 있고. 아, 이 학생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코치도 해줄 수 없고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신앙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게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형 에서는 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그게 야곱의 마음의 염려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어머니는 야곱이 염려하는 부분에 형이 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끈한 것을 꾸밀 수 있는 이미 모든 준비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 옷의 향취를 맡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형의 옷 입고 나가나 내 옷 입고 가나 이게 무슨 차이가 나겠냐.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의복을 입혀서 보내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의 향취를 맡을 때 큰아들 에서의 향취로 향취를 맡고 아들로 큰아들로 확정을 하죠. 이건 야곱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이 예견하지 못하는 문제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메꿀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생각지 못했던 부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애선지 아닌지 확인할 거라고 어떻게 그 생각을 해요?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지만은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해요. 열 가지 조건이 있으면 열 가지가 다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열 가지 조건 다 맞췄는데 다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압니까? 열 가지 조건이 다 갖췄는데 생각지 못한 한 가지 문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덜 갖춰서가 아니라 조건은 다 맞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IMF 때 망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렇죠?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조건 다 맞았고 다 갖췄고 다 잘 될 일인데 IMF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IMF 때 중소기업 사장들 2만 명이 자살을 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인천에 와서 우리 형제님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IMF 때 그때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참 구원을 받아서 자살 안 했다는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전국에 IMF 바람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왜?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명 자살하려고 하다가 뭐 구원을 받아서 자살을 안 했다든지 막 그때 막 큰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때 심각했구나. 모든 조건이 다 맞췄지만은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와보니까 어느덧 그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쭉 따라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범사에 복을 받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결과 신앙 무시하고 자기 하는 일, 자기가 추구하는 거 그것만 잘 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가보니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는 길에 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믿은 결과인 거예요. 신앙이 무시되고 그 마음의 신앙은 뒷전이고 그 마음의 신앙은 무시되고 자기가 자기 일을 위한 삶을 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을 주신 것은 만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타민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만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만나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면서 만나가 무시되어지고 그들 마음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 모든 걸 주셨는데 내 마음에서 이 신앙 안에서의 답을 찾지 아니하고 신앙이 내 삶의 기전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부인회 때 말씀을 잡는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말씀을 잡는 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마음에서 말씀을 잡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서 말씀을 잡는 힘이 없고 수많은 교제를 받아도 그 마음에서 말씀을 잡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삶을 이끌어주든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잡는 힘이 없으니까. 부인 자매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데 누가 밧줄을 하나 내려주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밧줄 내려주면 그 밧줄 타고 올라온다고요? 못 올라와요. 왜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밧줄 내려줘도 그 밧줄 잡고 못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옛날에 이제 체력장 검사를 하면 턱걸이를 몇 개 하느냐 이제 그 테스트를 했고 여학생들은 철봉에 오래 매달리게 해서 몇 초 매달려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왕년에 몇 초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잡는 힘이 얼마나 센지 오늘 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철봉에 매달리기 한번 해보십시오. 매달려가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툭 할 거예요.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툭.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지. 그 매달려가지고 있겠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죠? 어린 학창시절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야외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야외에 가서 오래 매달리기 해가지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했던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달리기 100m 몇 초 뛰는지 확인해보고, 뭐, 오래 매달리기 몇 초 하는가. 아니, 매달리자마자 툭 떨어지는 사람이 무슨 밧줄을 내려준다 해가지고 그걸 잡고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올라올 것 같아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막연한데 얘를 4층 옥상에서 줄 하나 내려준다고 그 밧줄 타고 옥상에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이고 아마 그건 안 되지 할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구덩이에 빠져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밧줄 잡고 올라오려면 똑같아요. 보면은 웬만한 실력 아니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잡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잡는 힘이 없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데 밧줄만 여러 개 내려주면 될까요? 빨간 밧줄, 파란 밧줄, 노란 밧줄 밧줄만 내려주면 될까요? 온갖 밧줄 다 내려줘도 잡는 힘이 없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암벽 등반가들 봤습니까?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 줄을 어떤 걸 가져다니는지 압니까? 굵은 동아줄 가져다니던가요? 굵은 동아줄 가져가면은 그건 잡기 좋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그걸 다 가지고 다녀요? 막 굵은 동아줄을 어깨에 막 이만큼 메고 막 그래 다니던가요?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만한 가는 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줄 하나 가지고 바위를 오르락내락 하면서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밧줄 내려준다고 못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구조할 때 밧줄을 내려줘서 이 가슴에다가 감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줄을 감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옷뭉치 같은 걸 대가지고 감아서 위에서 당겨줘야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줄 잡고 나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말씀을 잡는 힘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잡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말씀을 다 들어도 수많은 교제를 해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말씀을 잡는 힘이 없구나. 실제 내가 말씀을 잡을 줄 알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도 말씀을 잡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말씀을 잡는 힘은 언제 생기느냐? 마음을 꺾을 때 그 힘이 생겨요. 내 자신의 생각이 부인되고 내 마음을 꺾는 그 삶이 이 말씀을 잡는 힘을 줘요. 결국 말씀을 잡는 힘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마음을 꺾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은 온갖 말씀을 다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안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뭔가 더 신령한 교제가 필요하고 더 신령한 분으로부터 교제를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주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에 빠져있든지 어떤 형편에 가있든지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있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교제를 받아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마음을 안 꺾고 본인이 마음을 꺾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문제에서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왜 그런 줄 모릅니다. 나는 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둠은 여전히 있을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왜 내 마음에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원인을 모릅니다 보면.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해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뭐 더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다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특별하고 이 말씀은 다 능력이 있고 다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이게 하찮은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개개인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그 문제 하나 벗어나기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삶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 있느냐,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꺾지 않고 살아온 결과 이 말씀을 잡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줄 하나 내려줘도 그 말씀을 굳게 잡으니까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복된 축복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간증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가야 하는데 그게 복종이 안 되면은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부담스러운데 안 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룻도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는 그 축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면 복종이 안 되면 그 축복의 세계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꺾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에스더 스스로가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 못한단 말입니다. 누 스스로가 내가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야 되겠다 그 생각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 가보면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보아스라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어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도 그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에스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복종이 안 되어지면 그 부담과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주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아무 소망 없이 이삭이나 죽고 살아야 되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 삶에서 룻을 이끌어내가지고 축복 가운데로 옮겨주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는데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 하나 굳게 잡으니까 그 삶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복된 가운데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망 없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압 여자인데다가 과부인데다가 다 망한 집안의 며느리인데다가 이제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가장 초라하고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의 삶이 복되게 된 건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 굳게 잡았단 말입니다. 자, 어머니가 하는 그 말씀 굳게 잡으니까 그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삶을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성경에서도 복된 여인으로 그 삶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룻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 그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나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네. 감사하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야, 우리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왜? 외간 남자에 잠자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하냐? 여러분, 이 룻의 마음에 어머니의 말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나 굳게 잡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부담스럽고 싫고 아, 왜 내가 외간 남자에 자는 데 가서 발칩을 들고 누워야 돼? 엄단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잡은 그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가보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의 어두운 삶, 그의 불행한 삶, 그 모든 데서 건져내어서 이 룻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어머니가 한 말씀, 그 한 말씀 하나 굳게 잡은 거예요. 그게 룻의 모든 어두운 데서, 모든 불행에서 건져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특별한 말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었고 하기 싫은 부분이었습니다. 발치입을 들고 누우라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가 특별한 교제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 하나 굳게 잡고 가보니까 그게 룻의 인생을 바꿔놓더라는 것. 룻의 생애를 바꿔놓고 룻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놓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내게 수없이 많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야, 내가 룻처럼 말씀 하나 잡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문제 가운데 있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특별한 거 아니라도 내게 들려지는 작은 음성이라도 내가 이 말씀 하나 굳게 잡을 줄 알면 내 삶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범사에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룻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부어주신 걸 봅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만나에 관한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분명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어떤 성분이 필요하고 무슨 영양분이 필요했는지 몰랐지만은 이 만나 안에 다 들어있었고 이 만나만 먹으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삶이라는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제가 왜 양궁선수 이야기, 왜 음악을 전공한 학생, 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신앙은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그냥 신앙하는 건데 이게 양궁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음악을 연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이냐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위기에 있는 것은 이 신앙 안에 배워야 할 마음의 세계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지금 잘 나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어떤 위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신앙이 안 돼서 그런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 야, 내가 이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가르치면서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가 되게 선수가 되고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쉬운 건 과연 저기를 가면서 지금 인생의 큰 지금 갈림길에서 있는데 과연 저기를 가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후에라도 신앙을 배워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지금이라도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왜? 자기 실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러 석사관을 밟으러 가는 그 길에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유로아트라고 음악 캠프를 운영하는 독일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이 장로님은 독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 독일에서 독일 대학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들 하고 전 세계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음악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300명, 여름철에 300명 와서 음악 캠프에 참석하고 가고 교수들은 한 40명 참석하고 간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첫날 가서 그 장로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이야기하면,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이 뭔지 몰라서 예 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가, 유럽 사역자 사모들 마인드 교육을 하는 틈에 이 장로님도 3일 동안 마인드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고 나서, 받으면 받을수록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교수들이 꼭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교수들의 삶을 다 알고,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들의 삶을 다 아는데, 여러분, 이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대요. 가정 불행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한번 가서 음악 캠프 할 때 그 교수들 또 학생들 마인드 교육 해주고 싶더라고요. 장로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음악의 더 높은 경지보다도 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세계를 지금이라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위치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삶이 복되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 영업을 한다면 영업을 하는 것도, 종업으로서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안에 어떤 분야에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만나 안에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주셨고 다 넣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신앙 안에 있더라는 것. 양궁 선수도 신앙을 배워야 되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 신앙을 배워야 되고, 결국에 가서 신앙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실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실력이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불행해져 버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신앙을 주셨다면,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안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구나,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든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잡는 힘이 없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고, 내 마음에 말씀 하나 굳게 잡으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복되게 되어지는데, 룻의 마음에 말씀 하나 잡았을 때 그 삶의 모든 불행은 떠나가고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잡는 힘은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을 꺾을 때 생기는 것이지 마음을 안 꺾으면 그냥 말씀을 잡는 힘 없이 그냥 이렇게 힘 없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줘도 여러분 삶은 거기서 이끌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면서 여전히 불행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런 어둠의 구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말씀 하나 굳게 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모두를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서 복되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